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2014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선배님?
반 지났어요?
네.
세월이 정말 유수 같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2014년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선배님은요?
92.5점.
92.5점.
굉장히 후하죠?
너무 후해요.
예, 바쁘고 건강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니까.
그렇죠.
뭐 됐죠, 뭐.
맞습니다.
네, 진영 씨는?
저는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 줄래요.
아, 왜요? 너무 욕심 많잖아,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후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아, 그러세요? 예.
네. 우리 고전 읽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욱 으쌰으쌰 하시면서 연말에는 만족하실 만한 점수를 꼭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반기를 잘 버텨내신 국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무더운 7월이지만 더욱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전님께 명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폴 맥카트니의 Another Day 듣고 오셨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중간 점검 체크하실 때 분야를 세분화해서 진지하게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일이나 학업뿐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했는가, 욱하고 싶었지만 잘 참았는가,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적 나오신 분들은 올 상반기 정말 잘 살아오신 거거든요.
네.
맛있는 걸 드신다든지 나에게 주는 선물 하나 하신다든지 스스로에게 상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스스로 격려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좀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1월 달 되면서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1월 초에.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시간만큼 보내면 또 해피 뉴 이어 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 참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진짜 빠르다.
금전을 잘 모으고 다루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네.
시간을 잘 다루는 이 시테크도 시테크.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예. 자, 오랜만에 EBS 특급성우 이민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민규 씨.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아빠도 되셨다고 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네,
젊은 나이에 아빠 되셨어요. 네,
예쁘죠.
네, 정말 이뻐요.
따님이 이제 며칠 됐죠?
오늘 40일 됐어요.
40일. 이야, 네.
진짜 예쁘겠다.
잘 닮아가지고 예쁜 네. 것 같아요.
이민규 씨는 닮아서 이쁘다 그러니까
아, 사진을 보여드릴 웃음이.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진짜 이뻐요 제가 봤는데
네,
네 이제 뭐 아빠라는 타이틀도 얻었으니까 100점짜리 아빠가 되시길
그럼
네
아이가 크면 어떤 걸 제일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빨리 같이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주말마다
지금 멀었어요.
업고 다녀 앞으로 아기 띠하고
일단 말도, 그때까지 잘 키워야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싶어요 같이
아 그래요? 네. 하긴 뭐 없고 가면 되죠.
없고
뭐.
가면 되지.
네, 없고 가면 되지.
기억할 때쯤 데리고 다니게요.
그래 그래. 네. 그러면 되겠다.
아, 좋아요. 네. 이제 40일 된 따님 이소율양의 아빠 이민규 씨 나오셨습니다.
네.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좀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에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구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들입니다. 2014 상반기 나의 성적표.
오, 성적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남이 하는 평가는 싫지만 뭐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좀 너그러워도 되잖아요.
그럼요.
원래 옛 어른들은 뭐 자기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우라고 했는데
네.
오늘은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상반기 100점 만점에 몇 점? 반디아 50원의 이름은 샵1045로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붓, 벼루, 먹, 종이 이 네 가지를 뜻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문방사우, 2번 문방구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방구점
50원의 유료문자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고전은 조선 정기 우원소설인데요. 우원소설이란 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이솝 우화라고 하죠. 우화.
네네, 우화.
네, 그 우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비유하거나 동식물이나 다른 광물 같은 것을 네네. 의인화해서 쓴 소설.
아.
이것을 우원소설이라고 해요.
오, 그렇군요.
조선 전기 우원소설은 16세기에 작품 5개가 실려 있는데 안빙의 꿈여행, 서재에서 밤놀이, 신명스런 집과 천군전기, 원생의 꿈여행, 시름성 이렇게 5개입니다. 이 작품들은 한국 고전 문학사에서 이제 15세기의 금오신화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우화적인 그런 특색이 있는 성과물들이라고 그래요. 16세기에 다 나온 건데 이 시기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시기죠.
네.
자, 어쨌든 이 정원에 있었던 꽃들이 꿈속에서 꽃나라 임금과 그 여인들로 나타난 그런 사연도 오. 있고 또 서재의 문방사우, 붓, 벼루, 먹, 종이가 사람으로 선비처럼 나타나서 주인과 만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다섯 작품은 한국의 전통 문화의 뿌리를 둔 소설이면서 철학 이야기면서 어떤 인문학적인 자료도 된다고 그러죠.
그 다섯 작품 중에서 그럼 오늘과 내일 함께 읽어볼 작품은 서재 야화록 서재에서 밤놀이 편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1553년에 간행된 신광한이라는 선비가 쓴 거예요. 기재 기희. 예. 이 책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대부가 자신의 서재에서 한밤중에 이 문방사우, 아까 말씀드렸죠. 붓, 벼루, 먹, 종이가 네네. 대화를 나눠요.
오.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토이스토리네.
그렇죠. 완전. 그렇죠. 네. 대화를 나누고 새벽녘에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 필기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네.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필기구들이 다 낡았어. 네, 그래서 그 필기구들을 종이에 싸서 묻어주고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장례를 치르는
어머.
의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제문을 낭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 사대부한테 문방사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왜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조친문이라는 그 저 수필을 배웠죠. 조선시대 여성이 그 바늘이 부러지니까 부러진 바늘에다가 아이고 네. 그동안 너랑 바느질 잘했는데
네.
이제 잘 가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서재 야회록 서재에서의 밤놀이 편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읽어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미리 역할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방사우 중에서 명로진 선배님이 모자 안 쓰네 분 역할이고요. 제가 흰 옷을 입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은 다 이민규 씨 거예요. 까만 비단 옷의 벼루와 검은 옷의 먹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구분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낭독 들어갑니다.
시리에 찬 사대부의 글방에 요괴가 들다.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은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리에 차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일찍이 달산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왕래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즐겼다. 이웃집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대황락에 든 해 한가위를 이틀 앞둔 때였다. 산비가 개고 나니 밤기운이 깨끗하고 고요했다. 먼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던 듯이 오싹 생겨나고 이백이 달을 즐기던 흥치가 은근히 일어났다. 서당을 걸어나와 뜰을 거닐며 혼자 읊조렸다.
쩡쩡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뿐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웃도 적다. 약을 짓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한 듯 하고 술잔을 멈추어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까. 단풍나무 숲속에선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대문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지 않네. 봉황색인 누각 떠나온 지 지금 몇 해런가. 미인을 어찌 만나베랴 더욱 시름겹도다.
말을 마치고 마음 슬피 탄식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앉았다. 때는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전혀 인적이 없었다. 홀연 글방 안에서 두런두런 웃는 듯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
과연 누군가 글방에 있군. 혹시 도둑인가?
선비는 살그머니 맨발로 몇 걸음 다가서서 살펴보았다. 이때 달빛은 빈창으로 흘러들어 방안이 대낮 같았다. 창 틈으로 은밀하게 엿보니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 옷에 검은 관을 썼는데 중후하고 꾸밈이 적었으며 가장 연장자였다. 또 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져 있었으며 기품이 심히 날카로웠다. 또 한 사람은 흰 옷에 관건을 썼으며 용모가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다. 또 한 사람은 검은 옷, 검은 모자에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았으며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누가 능이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침으로 할 것인가? 내 그와 버탈이라.
사여여뇌라면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그러면서 무릎들을 당겨 앉았다. 흰 옷이 말했다.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것이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벗은 모자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나는 노든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 또한 흠결이 생겼다.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그러니 이토록 밝은 달 아래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조원진이 올린 사표의 구절을 읊었다.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고 일편 단심이야 수로 지지 않으리.
정민아가 부른 작고 작게 듣고 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선비가 있었습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리에 차있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골 날산촌에 지은 별채에서 두문분출하고 책만 읽은 지 몇 년이 됐습니다. 뜰에 나와 시 한 수 짓고 슬픈 마음을 달래던 중에 빈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인가 하고 살짝 보니까 네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바로 문방사우, 그러니까 붓, 벼루, 먹, 종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방사우를 의인화한 네. 우원소설입니다. 까만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이 벼루의 몸체가 반질반질한 것을 뜻하는 거고요. 검은 관은 벼루를 덮은 벼루 뚜껑. 그리고 알록달록한 옷은 붓의 몸체가 그 여러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 대나무 통이지만 네. 뭐 이거저거 묶고 그러면 색깔이 알록달록하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상투가 드러난다고 하는 건 불의 그 붓뚜껑이 나중에 보면 붓뚜껑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선비가. 네. 그래서 뚜껑이 없는 거죠. 흰 옷 입은 사람은 종이. 그리고 검은 옷에 검은 모자는 검은 옷에 검은 모자 그리고 작고 못생긴 사람은 네. 먹을 의인한 겁니다.
뭐.
네. 이 네 사람은 바로 문방사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령? 예. 네. 그런 거죠.
그렇네요. 문방사후의 대화를 살짝 들어보니까 오래돼서 선비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 거 일편단심이야 쓰러지지 않으리 이 구절을 이제 붓이 읊으니까 다 함께 네. 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원진이라는 그 남송시대의 명재상이 읊었던 시인데 이 시가
네.
간신 진회라는 간신이 이제 고종한테 그 황제한테 남송의 황제한테 네. 참소를 합니다.
네,
그 거짓으로 이제 잘못을 아뢰죠.
네네.
그래서 귀양을 가게 됐는데 이때 이 고종 황제한테 송나라 고종 황제한테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머리 늙으니 어디로 갈 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서럽도다. 일편단심이야 쓰러지지 않으리 맹세커니 아홉 번 죽어도 변치 않으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 글귀에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빗댄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방사후 네 종류의 이 문방구들이
네.
다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들을 오랫동안 안 썼어.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비가 다 듣고 있는 줄 모르나 봐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이제 만나게 되겠죠.
네.
자 장보람님 그러고 보니 긴팔을 입었을 때 고전일기를 접했는데 다들 짧은 팔을 입고 계시네요. 하반기 힘냅시다. 화이팅 하셨고요.
네. 그리고 민홍기님께서 어느덧 나이가 0.5살 더 먹었네요. 0.5살 먹은 만큼 나이값 해야겠어요.
네.
네. 하나 읽어주시죠.
네, 그리고 문자로 5687님이 보내셨습니다. 전 100점 만점에 200점요. 30년 동안 썼던 안경 겁나서 못했던 라식했고요. 살도 5kg 뺐어요.
야. 잘했네. 잘했네. 잘했다. 잘했다.
살 빼기 힘든데.
네.
5687. 3637님은 70점이요. 비록 일자리는 못 구했지만 열심히 구하며 일해서 중간 이상 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2676님 고전읽기는 100점 만점 중에 1000점. 야,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 정말 잘 맞는 라디오 방송 하트 뿅뿅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민홍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전까지는 80점이라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60점이 되었어요. 진정 원하던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한 달 전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면접 결과에서 불합격 받았어요. 아하. 지금은 낙제점이에요. 합격했다면 100점 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꼭 100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잊지 않았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민홍기님 되실 겁니다.
네.
8251님 제 점수는요 99점이요. 건강을 위해 음식 조절로 3kg를 뺐어요. 탄산 햄버거 안 먹고 집밥만 먹었지요.
아, 잘하셨어요.
네, 인생이 뭐 그런 거죠. 뭐 전반전에 80점이었다가 네. 후반전에 100점이 될 때도 있고 전반전에 또 90점이었다가 후반전에 또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네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럼 문방사후가 돌아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를 짓는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간 남녘관을 쓴 초나라 포로처럼 사좌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회포를 달랠 것인가. 벗은 모자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머리라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일컬으니 어디 되겠는가.
고로하도다. 구멍 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흰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검은 옷이 까만 비단 옷에게 눈짓하며 일렀다.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하는 자라야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만하도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목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네. 그렇군. 과연 옥은 아니지. 시흥이 한번 일어나고 보니 늙을 줄도 모르겠군. 짧은 시편 하나 지어 세 사람에게 들려드리리다.
성긴 발 빈 휘장 밖에 밤이 나처럼 환하니 구슬 같은 이슬 빛남은 가을달이 높음이라 머리가 희어도 아직 잔글씨 쓸만은 하고 눈 밝으니 오히려 가을 터럭 세고자 하네.
까만 비단옷이 이어 읊었다.
달나라 금두껍에는 이슬 내리니 씻은 듯 맑고 옥토끼는 가을 터럭에 추워서 잠 못 들겠네. 짧은 시 다 짓고 나니 심사가 괴롭구나. 눈물 자국 오히려 찌푸린 눈썹가에 남아있네.
내 자네를 사랑한 것은 후덕함과 두터운 명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남몰래 본받고자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네. 그런데 지금 자네가 읊은 시의 끝구절은 잠옷 부인네의 뜻과 비슷하여 중후하지 못하네. 자네도 쇠하였는가?
자네가 알아차리고 말았네 그리야. 사실 내가 쇠했구나 하고 단식한 지도 오래되었네.
이어서 시를 지어도 되겠지. 또렷한 가을 달빛에 흰바탕 더욱 희니 단청치라는 솜씨고 좋은 시를 써볼거나 진중한 네 사람 문자로 모였으니 영원히 남을 자취 이를 누가 전할거나.
검은 옷이 과묵하여 시를 마지못해 짓는 듯이 이렇게 읊조렸다.
쪼고 갈며 쇠고 물들이니 도래 보존할사. 그 쓰임새 당년에 누가 지년만 하랴. 세법과 다시금 악유칠 같은 교분 나누리 댓글 세상 늑도로 써먹한 관계 얼마나 많으냐.
진연의 시는 시원찮다. 제 말만 할 줄 알지 우리 광경을 언급한 게 하나도 없으니 고루하지 않은가?
고야말로 견을 깔보고 진을 흠잡으니 고는 젠체하는 것인가?
오늘날 붕어의 도래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구나. 기왕에 막역하다 해놓고는 다시 절차를 꺼내는구나.
네, 사과하리이다.
낭독이어서 장윤정이 부른 약속 듣고 왔습니다. 어려운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를 짓기 전에 붓하고 종이가 살짝 서로를 디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종이가 붓에게 너는 검은 머리면서 흰 머리라고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고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붓이 고로하도다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요. 구망씨가 뭐예요?
구망씨는 고대 나무를 주관하는 관리 혹은 나무의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가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나무를 이렇게 말려서 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종이를 빗대서 얘기한 거죠.
아.
충신의 시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나무가 속이 비었지만 단단한 줄을 모른다고 비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붓이 또 종이에게 이런 사람이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했는데요. 이거 논어에서 읽었던 문장 같아요.
그렇죠.
아,
논어의 8일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네,
먼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채색이나 무늬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붓하고 종이하고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먹이 나섭니다.
네.
둘 다 조용해라. 깎는 듯 가는 듯 조는 듯 문지르는 듯 하는 자라야 시를 말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벼루를 먹을 벼루에 갈면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시가 나오잖아요. 그걸 간 먹물을 가지고 선비들이 시를 쓰니까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절차탁마라고 해서 시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논어에도 이 말은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문자 쓰는 거죠. 얘네들이 그냥.
네,
서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여기서 노노에서 봤네 어디서 봤네 이렇게
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붓의 실을 보면 머리가 희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붓의 털 있잖아요.
네.
털들이 다 빠진 거야.
네. 그렇구나.
그런 거고 이제 또 벼루의 실을 보면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는 건데
네.
이거는 벼루 가장자리에 먹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 또 벼루가 오래되면 이렇게 갈라져서 물이 찔끔찔끔 샌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게 벼루로서 수명이 다하는 건데 얘는 벌써 샌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런 얘기
늙었네 많이.
예.
네. 벼루가 시에서 눈물 자고 어쩌고 하다가 종이한테 또 혼났습니다. 네가 지은 시는 부인의 시 같아서 중후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그러자 벼루가 그 점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쓴 시에는 네. 단청을 그릴 때 흰 바탕 위에 솜씨를 발휘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흰 바탕이 없으면 솜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종이가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네네. 뭐냐면 종이가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료로 만들어졌다 해도 내가 없으면 누가 여기다 글을 쓸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글을 쓸 거냐 그러네. 이러면서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너희 셋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은근히.
은근 은자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먹이 시를 짓고 나자 또 종이한테 혼납니다. 너는 왜 네 얘기만 하냐.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다가 종이가 붓한테 또 혼납니다. 너는 왜 남의 흠을 잡아서 잘난 척하냐.
하여간 서로서로 뭐 일종의 라이벌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러면서 그래놓고 서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친구가 안 된다 하니까 서로서로 사과하면서 함께 웃는 걸로 또 끝이 나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 맞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아니면 티격태격이 큰 싸움이 되고 절교하잖아요.
그럼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와!
네. 얼마 전에 와줬던 우리 중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네.
고전의 길 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조선 전기 우원소설입니다. 우원소설. 만약에
우원소설.
내 방에 있는 물건들 또는 소지품들이 내가 없을 때 서로 티격태격하고 얘기하고 내 흉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와, 신기하다.
무슨 얘기 할까요?
진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씨.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많은 거를 편하게 다 하잖아요. 네. 뭐 방구도 낄 수도 있고.
많이 끼시나 봐요.
네? 아, 좀 방귀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끼나 봐. 네, 아, 그래요.
더럽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뭐.
네.
예. 네. 근데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 코를 풀려고 휴지를 뜨려고 하는데 휴지가 막 말하는 거. 너 뺏기만 해, 뺏기만 해.
재밌겠다.
너 코도 붙일 거지, 코도 붙일 거지. 이런.
아꼈어 좀.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오늘 제 사물들과 좀 얘기 좀 해야겠어.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언니가 일찍 들어갈게. 얘기 좀 하자 우리.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붓, 벼루, 먹, 종이 이 네 가지를 뜻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문방사우, 2번 문방구점.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4675님은 무더위 잘 극복하는 하반기 위해 힘내요 하셨어요.
네, 힘내세요. 그리고 0776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작년에 허리를 다쳐서 친구가 되었네요. 오늘은 참여를 해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안는 이안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0점이요. 아직 취직은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네,
강윤미님은 제 전반기 점수는 60점이에요. 새해 결심.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는 제대로 못하고 반대로 대신했네요. 그래도 나름 방과 후 지도사 과정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받고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류혜은님. 여지껏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 익숙한 세 분의 목소리인데 좀 낯서네요. 그래도 다시 듣기로 한 회도 안 빠뜨리고 다 들은 열혈 애청자랍니다. 항상 네.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00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실감나게 낭독해 주시니 들만나요. 재미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님은 제 점수는요. 어렵네요. 제 취업을 기대하며 이것저것 배웠는데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았어요. 어려선 꿈도 많았는데 아이를 키우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나에게 박수를. 어디 가서 100점 받기 힘든데 저라도 후한 점수를 줘봅니다. 100점 하트 3개 보내주네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조윤현님께서 80점 재취업에 성공 못했지만 7월 2일 자격증 취득. 시험 공부하고 수시로 도서관 가서 책 냄새도 맡고 안정 취하며 대출해서 책 읽기를 생활 습관으로 굳혀가고 있으니까요. 오, 잘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이제 문방사후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이들의 이야기를 방문 밖에서 주인인 선비가 다 듣고 있었죠. 이 선비가 문방사우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문방사우의 정령들이 선비를 껴줄까요?
선비가 내 친구를 만나 사귀다. 선비는 애초 도둑이 드러나 생각했지만 물괴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들이 하는 짓을 자세히 보고 싶어졌다. 까만 비던 옷이 말했다.
시경에서 이러지 않던가. 너무 편안해하는 건 아닌가. 제 직책이 저한 바를 생각해야지. 즐기기를 좋아하되 빠지지 않기를 훌륭한 선비는 경계하는도다. 만약 조금만 틈새라도 있다면 누설될까 저된다.
세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답하지 않았다. 선비는 그들이 흩어질까 염려하였다. 그러자 방 안이 고요해지고 갑자기 보이는 게 없었다. 선비가 즉시 물러나 축소하였다.
그대들의 무리는 셋도 아니요 여섯도 아니다. 이수라 한다면 둘을 더해야 하고 오옥이라 한다면 하나를 줄여야 한다. 그대들은 나를 공공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미 그대들의 정체를 알았는데 감히 그 모습을 숨기려 하는가. 비록 지금 종놈 노성이 풀을 엮어 전송하는 절차는 없으나 왼쪽 자리를 비워두고 높은 손님 맞이하는 예의는 있노라. 비록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르다 하나 정성이 늦거우면 반드시 통하는 법이라. 이래도 사구는 끝내 나를 저버릴 수 있겠소.
축수를 마치자 옷깃을 바로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오래도록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니 호련히 서재 부쪽 창밖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선비는 변화를 알아채고는 긴장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산 위에 뜬 달이 넘어가려 할 때였다. 어슷한 그림자가 대청마루에 치며 세 사람이 연달아 왔다. 옷매무새와 모습이 방 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도착해서는 앞에 늘어서서 절을 하니 선비도 답배를 했다.
아, 저 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자를 쓰지 않아 감히 뵙지 못합니다.
산에 있는 서재의 밤 모임이니 예법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속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벗은 모자가 이 말을 듣고 서재 뒤에서 주저하며 다가와 머리를 수그렸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앉으시지요.
선비는 그들의 성명과 족보를 캐물어 산 정령인지 나무 도깨비인지 가리고도 싶었지만 자칫 그들의 뜻을 거스를까 염려되어 감히 급하게 내뱉지 못하고 먼저 자기를 소개했다.
저는 고양시의 후예입니다. 가문에 쌓은 선행이 많았던지 대대로 높은 벼슬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설의 공에 뜻을 두고 호화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끊었습니다. 박심 사변의 교훈을 스승삼고 격치 성정의 학문을 살아내려 했습니다. 스스로 기약하기를 우러러 하늘에 굽어 사람에게 거처함의 방안 깊은 곳에 잠자리에서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으려 한지도 몇 년이나 되었지요. 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네.
구석진 땅 말세에 태어나 터덜터덜 외톨이로 살아왔죠. 아, 마음은 이의 것을 사모할 줄 알았지만 행실은 허물을 덮지 못하여 거의 구사일생으로 중감의 험한 지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운 벗들은 나를 버리고 집사람들마저 번갈아 나를 꾸짖었습니다. 불행함이 이와 같으니 원망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은 고목 같은 몸뚱이의 지혜를 떨쳐나갔지요. 세상에서 달아나 무리를 벗어나니 산기슭은 저교하고 초당은 고절한 지경입니다. 안씨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만 주공의 꿈은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의에 침잠하기도 하고 멋대로 글을 지으며 놀아나기도 합니다. 네 분이 없다면 누가 저와 논일겠습니까? 원컨대 작은 인연이라도 기대서 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르쳐 주소서.
네 사람이 일제히 절하고 살해하며 말했다.
저희는 모두 보잘것없는 자질로 군자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외람되게 조화의 도가니에 들어가 명검으로 만들어달라고 감히 튀어오르는 새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명공께서는 언짢아 하지도 벌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명공의 뒤를 쫓아 따라 논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깊은 속마음까지 말씀해 주셨죠. 스스로 생각건대 별별 일 없는 우리가 어째 이런 기회를 만났는지요. 비루한 마음을 아뢰어 명공께서 맑게 들으실 수 있도록 실례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실로 바라는 바이옵시다.
네, 낭독에 이어서 이범용과 한명훈이 함께 부른 꿈의 대화 듣고 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네 사람이 문방사호의 정령이다 보니까 인간인 선비가 나타났을 때는 사라졌어요.
네.
그러다가 선비가 정령을 부르는 축수를 하자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세 사람만 나타났죠. 붓이 빠졌는데 모자를 안 써서 못 나가겠다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 붓이 참 예의를 아는
예의를 아네.
사람이에요. 아니, 예의를 아는 붓이에요.
붓이야. 이렇게 붓도 예의를 아는데.
인간이 예의를 몰라.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문방사호 앞에서 선비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죠. 고양시의 후예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했는데 지금은 형설지공의 뜻을 두고 박신사변의 교훈을 스승삼고 격지성정의 학문을 살아내려고 한다.
힘들어. 어려워.
이게 도대체
어려워.
무슨 말입니까?
박신사변은 중용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네.
학문하는 절차예요. 널리 배우라. 박학. 깊이 물으라, 신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삼가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네.
신사 밝게 분별하라, 명변 뭐 독실히 행하라, 독행. 그래서 네 개를 앞에 줄여서 말한 거예요. 박심사변.
아, 박심사변.
네, 널리 배우고 깊게 묻고 삼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라.
아.
그리고 격치성정은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학문의 8개 항목 중에 전반부에 격의 취지, 성의 정심을 줄여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선비들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이에요. 선비가 학습, 수신 또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선비는 문방사호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문방사호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문방사호는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한 것 같은데 선비에게 과연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그 얘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아,
네, 선비도 글을 많이 읽었지만 문방사호 내 정령도 여간 유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일 얘기를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민규 씨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고전읽기 나와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간 기분입니다. 많은 것을
얼굴이
또...
확 찢혔어. 네? 40분 만에 확 찢혔어.
힘들어.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읽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읽기 6월 30일 월요일 제목 당황하지 말고 조선청기 우원소설이라고 해서 조선시대판 이소부화인 줄만 알았다. 아 그런데 이건 수준 차이가 엄청난다. 이소부화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솝 아저씨는 동물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16세기 우리의 우원소설은 아우 어렵다. 종이, 붓, 벼루 먹이 서로 잘났다고 티격태격할 때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했는데 잘난 척 할 만하네. 이건 뭐 수준이 높아도 너무 높아. 누가 문방사호 사총사 아니랄까봐 논어에 대학 중용까지 안 읽은 책이 없어요. 얘네들 대화 다 알아들으려면 이 고전들 다 꿰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 6월 한 달 가슴 아픈 전쟁 이야기 읽고 우원소설로 재미있게 힐링하려고 했는데 이거 갑자기 긴장이 뜨아. 하지만 모르는 얘기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논어 읽은 여자답게 대학 중용까지 다 알아듣는 척하면서 방송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각주까지 일일이 다 찾아 읽고 내일 다시 오면 끝! 저 책 읽으러 총알 퇴근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혜진님 산후풍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위로와 격려 부탁해. 아유,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릴게요. 붓, 벼루, 먹, 종이는 문방사호죠. 문방사호.
네, 문방사호.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반디로 보내주신 김민섭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오혜진님, 한성민님, 그리고 문자로 6753-4508-8578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타샤니의 하루하루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